말씀 이사야 5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둔함으로 주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의 뜻들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 양심을 날카롭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는 참된 심령 안에서 주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55장,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56장부터 57장 21절까지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56장 1절부터 57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한 것은 말씀 자체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6장 1절부터 8절은 참된 종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는 참된 신앙을 견지할 수 없는 백성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7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백성들의 패역함과 불신앙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구조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58장 1절부터 59장 21절까지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5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59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59장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 5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참된 종교가 무엇인가를 언급합니다. 참된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58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9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백성들의 실패가 언급되고 있고 59장 15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런 상태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삶의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참 종교를 언급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어리석음, 그들이 열심을 내긴 했지만 그들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어긋나고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하는데 58장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설교하고 다음 주일에 8절부터 마지막 때까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어 지적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정죄하실 때 한 개인이나 집단이 범한 죄 목록들을 열거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이런 죄들을 너희가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식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슨 특별한 죄 목록을 말한다기보다 그들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매우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2절에서 그 사실이 나타나고 있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 주의해야 될 표현이 같아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같아서라는 이 말은 실제로 그들이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3절 이하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참된 규례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따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아서라는 말은 실제로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 겉으로 볼 때만 그럴듯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나라와 같은 것과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런 나라처럼 보이는 것하고 실제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매우 그럴듯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기가 매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 직분자들은 특별히 이런 죄에 걸려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야, 겉으로만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너희들의 열심이 가상하구나. 너희들의 안타까운 금식, 기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3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그들이 그토록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었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정성이 부족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정성과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그런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응답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응답하실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타깝게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가?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의식 자체,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 자체를 배척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강도사님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나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의식 제도를 얼마나 정교하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임직 제도 같은 거, 그 다음에 제사 제도 같은 거, 그 다음에 부정케 된 사람이 정결케 되는 그런 각종 규례가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교한 의식을 행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셨다라고 볼 수 없겠죠. 왜냐하니까 그 정교한 의식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명하신 분이 왜 거부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경건함이 없었던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처럼 앉아있는데 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낡은 형식만 준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 지적하신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일반적으로 초신자들은 이런 위선과 외식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위선과 외식의 죄, 영적 알맹이는 빠져버린 그런 예배 누가 드리는가 하면 오랫동안 길들여진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계시받은 민족으로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외형적 의식 준수에 대한 열심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참된 경건이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형식은 그럴듯했는데 전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금도 각 가정에서 각 초소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때로는 이 자리에 나와도 마음은 딴 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예배 현장에 있어도 딴짓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배 현장 안에 있지 않으면 얼마나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예배하기가 쉬운지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대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라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도 인용하셨죠. 마태복음 15장으로 기억하는데 그 말씀을 똑같이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에서 점점 떠나기만 했던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종교에 길들여져서 이방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방 종교,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신을 압박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능력 대결을 벌였던 바알 선지자 450명의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번제물을 각을 떠놓고 그 다음에 고랑을 파고 물로 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그렇게 내기를 했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야말로 발광을 한 것입니다. 거기 이 발광이라는 말이 딱 어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마치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숨은 동기,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내려놓고 회개하기보다 하나님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감수하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내가 이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거들떠 보지도 않으십니까? 금식하고 영혼을 괴롭히겠다는 사실을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며 따졌습니다. 그게 3절이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참으로 경건한 일, 금식을 행했는데 왜 당신은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항변하고 질문했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지치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순절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경향을 많이 드러내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기도원파가 있었거든요. 그냥 일만 있으면 기도원 올라가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일만 있으면 금요일 날 철회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준엄한 책망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인 바대로 하나님께서 외적 형식 자체를 받지 아니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규례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온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금식을 또 명한 말씀이 요엘서 1장 14절, 2장 12절에도 나타납니다. 요엘서 1장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명하신 금식일은 본래 없어요. 근데 스가랴서 읽어보시면 뭐 5월과 7월 등등 그때 금식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한 시점을 기념으로 해서 그들이 금식일로 지정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건 본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금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금식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그때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니까 그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목적에 걸맞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금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다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그래서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그들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적 자세와 태도로 금식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고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저 뒤에 있는 세리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일에 두 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되 박하와 회양의 11조까지 잡수입의 11조까지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었는데 정작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았던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자, 즉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고 우리 주님은 이런 바리새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종교적 열심은 칭찬받을 만한 정도였습니다. 2절에 날마다라는 표현,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꾸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그들은 규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타협 없이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나를 찾아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이 찾는 것은 나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찾지만 않고 즐거워했습니다. 즐거워하는 것은 참된 종교가 보여줘야 되는 일이죠. 아시는 바대로 소율이 문답, 일문답이 그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참된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같아서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같은 것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라 그랬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금식하며 간구했지만 하나님께로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종교의식을 행하긴 했지만 겉으로는 도무지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종교성을 나타내 보이긴 했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다른 것을 좋아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서적으로 고양되어 있어서 그래요. 아까 즐거워했다고 그랬죠. 저도 찬양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오래전 제가 청년 때 한창 경배와 찬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장시간 감정에 겨워서 찬양을 하고 심지어 춤도 췄습니다. 제가 있었던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에서는 간사 컨퍼런스를 하면 찬양을 하다 춤을 추는데 서로 막 이렇게 어깨 동무도 하고 그 다음에 어깨에다가 손을 내고 막 줄을 돌면서 뺑뺑이를 돌면서 춤을 춥니다. 난한 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왜 춤을 추는 거 보셨죠? 그냥 둘러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추는 뭐 그런 식의 춤이에요. 그렇게 찬양하고 춤을 추면요. 하나님 그분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됩니다. 착각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황 상황마다 그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할 능력은 저에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막 악하다, 선하다,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 정서를 고양시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함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면서 예배 자체가 만들어낸 그 영적인 분위기, 그 홀리한 분위기, 그 신령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게 좋은 거지. 예? 하나님 그분이 정말 기쁘고 좋은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참으로 알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하고 그냥 찬양이 리듬이 그 잔잔한 찬양이 리드미카라는 그 찬양 자체가 우리의 감정을 동요시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3절, 4절을 보세요. 금식하는 날에 뭘 했다 그래요?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켰다. 4절에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사람을 억압했다. 금식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금식의 동기가 순수했더라면 싸움으로 끝났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이 왜 금식했는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압박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금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금식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얻어내고 싶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금식으로 시작했다가 다툼으로 끝난 것은 당연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가 기획하고 행하고 실행하는 일이 나쁜 일이 하나도 있습니까? 뭐 꼭 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일들까지라도 다 좋은 동기로 해요. 근데 좋은 동기로 하는데 교회 안에 분란과 다툼과 분쟁이 가득한 것은 왜일까요? 저는 저희 현상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큰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없이 평안한 것, 큰 소리 내지 않고 다 합의해서 회의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노회에 있고 또 총회 이런저런 일들 하면서 여러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하는데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교회들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면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루어내지 못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 영혼에 만족을 줘서 자신이 원하고 구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수단일 뿐 직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수단일 뿐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기보다 다른 것을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뻐했던 것을 얻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다툼을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예배와 관계된 교훈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체들과의 수평적 관계 안에서의 화목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우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우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부부관계도 중요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여러분들의 동료와 부하와 상사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가까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식을 사용했다면 사람들과 당연히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금식일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오락을 구하고 금식일날 다투고 주먹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3절 하반절에 온갖 일을 시켰다고 이야기했죠. 본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소명입니다. 목회자만 소명받는 게 아니고 모든 직장인들이 다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은 하나님의 복된 사명이지요. 그런데 아담 안의 타락함으로 일이 고역이 되고 말았고 아담 안의 타락한 인생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부리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으니까 물질을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니까 사람을 윽박질러서라도 더 많은 돈을 벌어오도록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윽박을 지르는 것입니다. 산업혁명과 세계화로 인해서 기업의 비중이 매우 커집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왜 석방했습니까? 그분이 삼성 부회장이 아니라면 석방되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기업의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 거꾸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착화된 착취 문화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초봉이 5천, 그 다음에 좀 몇 년 지나면 1억 받는 분들 제법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립니까? 놀고 먹도록 놓아주지 않아요. 그야말로 진을 짜냅니다. 그제도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몇몇 지체들하고 문자도 나누고 전화도 하면서 참석하라 독려하면서 한 형제하고 통화를 했는데 참 직장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막 하고 있는지 절감했습니다. 밤 10시 반에 퇴근하는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인데. 근데 내일도 토요일인데 또 출근하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육신의 안식은 말할 것도 없고 영혼의 안식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인들이 겉으로는 금식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그들은 전혀 금식에 걸맞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 걸맞는 일반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옥죄고 조종하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종교, 여호와의 종교를 얼마나 오해하는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금식하라 그랬나요? 대속죄일 날, 그리고 영혼의 비상상태를 내리고 금식해야 될 때가 간혹 있죠. 그 외에는 언제 금식하라고 말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교의 본질인데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은 뒷전이었고 의식만, 제사만, 절기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금식일 날 싸움박질을 하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기심과 남들에 대한 압제로 얼룩진 금식, 그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죠. 어떻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참된 고백과 진실한 마음이 없이 행하는 금식을 비롯한 어떤 종교 의식과 행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좋아라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금식과 기도, 기도와 금식은 자연스럽게 짝을 이루게 됩니다. 금식과 기도를 명시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짝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심각한 어떤 우림이 있을 때 금식합니다. 세상 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어야 사는데 그러나 먹는 것도 제외하고 하나님 그분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내가 여깁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시로 때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의식을 행했다면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일상을 살았어야 된다고 말이죠. 채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풀어주고 영적인 속박으로도만이 아니라 물리적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오락거리를 찾는 한편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는 모순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와서 싸움박질하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죠. 그죠? 교회당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1층에서는 이파, 2층에는 저파,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예배당 마당에서 막 멱살 지는 거. 저는 어릴 때 설교 중에 목사님 넥타이를 움켜쥐고 내려온 것도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에게는 신앙은 신앙일 뿐, 삶은 다르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안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때로 인간이 혈기가 있어서 말을 좀 세게 할 수도 있겠고 좀 역정을 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막 대놓고 화를 내고 심지어 물리적인 싸움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교회예요? 깡패 집단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금식과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 회개하도록 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1절 하반절에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헛된 열심을 보시고 너희들 정말 잘한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찾아주니 정말 고맙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사람은 혹시 겉모양만 보고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정도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제스처에 나의 페인트에 넘어가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보다 더 경거망동하고 경망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심각한 죄를 드러내셨고 이런 그들의 죄를 지적하여 나타내신 이유는 단지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기만 위함이 아니라 장차 겪게 될 심판과 진노로부터 그들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이사야 57장 15절에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죠? 마음에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 그랬죠. 결국 왜 죄를 드러내었습니까? 상한 마음을 갖고 마음에 통회하고 마음을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58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들이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소하지 않고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 58장에서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어 알리신 것은 그들로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가? 말씀 사역자의 메시지를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1절에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는 이 말씀,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의 음성이 사용되어야 될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58장 14절 마지막에 나오는 바대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풀어 적용하면 그 말씀은 단지 한 개인, 최독수라거나 한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많이 수고하셨구나. 많이 제법 연구를 하셨구나.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건 뭐 당신 이야기지. 혹시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단지 한 사람의 설교자의 말이 아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죠?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2절부터 5절까지 그들의 금식이 거짓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의 금식은 오히려 허물과 죄였다고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그들의 죄를 심각하게 들추어내시는 의도와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책망만 해서는 안 되죠. 교훈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교훈하고 계세요. 흉악의 결박, 불의의 사슬, 사악함의 족쇄들로부터 사람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금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행사할 때 보통 세상 리더십은 쪼입니다. 아시죠? 쪽칩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쪼아대죠. 왜? 그래야 말을 듣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일의 결과, 업적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은 거기에 사실은 관심이 없으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뭡니까? 자세와 태도예요. 충성스러웠느냐, 몇 배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는가,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자세와 태도를 보십니다. 숫자를 보지 아니하세요. 멍에 줄을 끌어준다는 이 말은 마치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짐승처럼 사람들이 취급을 당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끌어주는 것, 자유케 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금식이다. 삶은 엉망으로 살고 금식만 자주 하면 기뻐한 줄 아느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 너희가 이방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러니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 나그네와 객을 잘 대해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속박, 착취 문화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교수들도 힘들어요. 요즘에 학생 숫자는 점점 줄고 그래서 내놓으라는 학교는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뭐 포스트잇이나 뭐 볼펜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학교 선전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사회적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에 애를 써야 됩니다. 영국의 윌버포스, 그는 오랜 시간에 입법 활동을 통해서 노예 폐지 법안을 성사시킨 사람이었습니다. 1780년 그의 나이 21살 때 영국의 하원의원이 돼요. 그때부터 끊임없이 노예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매우 싸늘했습니다. 심지어 두 차례나 암살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 일을 계속하다가 1807년에 마침내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게 되는데 무려 20년 동안 입법 활동을 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7절에 언급되는 이 내용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한 빈민을 집으로 맞아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이런 일은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성사시키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죠.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집 팔아서 집 없는 둘째 동생, 월세 사는 둘째 동생에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있습니다. 안 해서 못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잘 곳을 제공하는 것, 줄인 자를 보며 입히는 것,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런 선행을 베풀지 못하지만 몸부림쳐야 됩니다. 단지 말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교리문답 배우고 예배드리고 구역 모임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차 마시고 여행가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건 하는데 그런데 주일날 고독하게 공기도 한 직분자가 사업태에 가가지고 부하 직원들을 쪼아대면서 이중장부 작성하도록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와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나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미국의 세계적인 건축 회사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그 팀 하스의 회장 하형록 회장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1년에 32살에 심실빈맥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막 빠르게 뛰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리는 이런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영록 회장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더 절박한 심장이식 환자에게 심장을 양보하면서 이후부터 연속적으로 기적을 체험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잠언 31장 말씀을 경영 철학으로 여기고 회사를 출범시켰는데 20년 만에 미국 동부 쪽에 최고의 건축회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권위 있는 건축상을 다 휩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은 100대 회사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경영철학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은 고귀한 성품과 목적을 위해 즉 남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창업할 때 중요한 창업의 원리는 이윤 추구가 아니고 남을 섬기고 돕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기업과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공평한 수익 분배에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팀 하스 회사에서 연말에 가서 예상 외 수익이 나면 그것을 직원 모두에게 다 나눠줘버려요. 세 번째로 하영록 회장은 직원들을 위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는데 어려운 때를 대비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불경기로 인해서 만약에 수입이 줄면 모아놓은 예비비로 절대로 직원을 자르지 않고 그 직원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분의 경영 방식이에요. 제가 아는 백석신학대학원의 신학 각 교수님은 일반적으로 교수들이 머리 잘 돌아가는 신학생을 조교로 일하게 하는데 이분은 공부 못하는 신학생을 조교로 써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분 조교로 일하게 되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저도 조교를 해봤는데 당연히 공부 잘하죠.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이 뭐냐? 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공예배 나오는 거 정말 중요해요. 기도에 나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특별히 가정과 일반 생활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은 직장 동료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겉으로 교회 와가지고 나이스하게 지낼 때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직장에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나 바로 위 상사나 특별히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내를 그때 무장해제하고 다 드러내거든요. 따라서 성경읽기 찬양 금식 종교행사는 열심을 내면서도 배우자와 다투고 홧김에 욕하고 사람을 때리고 아랫사람을 가혹하게 대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일반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진정한 경건을 드러내는 그리하여 우리의 종교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전혀 받으실 수 없는 종교행위가 아니고 일상의 삶을 담아서 일상의 삶을 반영해서 드리는 너의 그 진실한 기도 너의 그 정직한 예배 내가 받겠다. 또 그렇게 네가 진실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애를 쓰고 경건을 실천하려고 하니 내가 어찌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께서 가질 수 있도록 진정한 경건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에 참여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때로는 때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실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예배를 드리고 의식을 준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의 성품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자세와 태도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내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여세 동안 힘써 일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고 이런 삶의 결과물로서 예배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물러갔을 때 주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도 이 말씀을 아는 자다운 책임 있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함으로 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의 피를 채워주게 하시고 속박과 압제 가운데 신원하는 자들을 풀어낼지언정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옥죄고 더 억압하고 착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에게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아는 자로서 주 앞에 또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산도 내 것이요 또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서 우리에게 나에게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주권자요 진정한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그분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상하라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모호점으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 주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쓰다듬으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경책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